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모델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머리 마태복음 1장 두 번째 구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라 일컬습니다. 때로는 그 다음 요셉까지 합해서 이스라엘의 4대 조상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혈통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가계 혈통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모델링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 분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일관성, consistency라고 그러죠.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관성을 말하면 생각나는 음료 하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여러분 하루에 이 지구상에서 10억 잔 이상이 매일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음료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코카콜라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광고 디자인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그동안 다양한 상품 형태를 발전시켜 왔지만 이 병의 모양, 이 모양과 1886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단어 코카콜라, 코카콜라라는 이 글자의 독특한 그 체형을 일관성 있게 100년 이상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본래 이 병은 루트병 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공의 아이디어 발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병을 공모했어요. 병 디자인을 공모했을 때 이 친구가 나도 응모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자기 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애인이 그날따라 옷을 잘 입고 자기 앞에 애인이 등장했는데 주름 치마를 입고 등장한 자기 애인의 몸의 곡선을 보는 순간 갑자기 병의 디자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응모에 당선되고 무려 600만 불의 거액의 상금을 받아요. 600만 불의 상금을 받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었고 그의 애인은 그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카콜라. 제가 오늘 코카콜라 상품 판매원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시대를 이어오는 이런 병의 일관성이 우리에게 코카콜라 애용가가 되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오는 믿음의 일관성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삭에게 묻습니다. 이삭, 당신에게 믿음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삭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 건너편의 약속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죽음 건너편의 약속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7절 이하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믿음의 주체는 물론 아브라함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그 아들 이삭의 믿음도 동시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 아마도 아브라함의 최대의 시련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약속은 어떻게 되나? 생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 명령하셨으니까 죽음의 제단에 바쳐야지.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야 돼. 갑자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다시 삶, 부활의 명제가 떠오른 것이에요. 여기 본문 19절에 그가 다시 산다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삭의 순종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이삭은 이미 청년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이 최소 25살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37세까지도 봐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25세 이상 30대 중반까지로 보았을 때 이미 다 큰 사람이 죽음의 제단에 가서 자발적으로 눕는다? 생각하기 어렵죠.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순종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만 죽는다면 너는 다시 살 거야 아마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때 성경학자들은 이때 죽음의 제단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이삭이 바로 십자가의 갈보리의 제단에서 자기를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 말없이 자신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날의 순종의 고난을 예수님의 순종의 고난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저 건너편에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죽음 건너편 부활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음 건너편의 약속을 수용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람, 이삭에 이어서 야곱. 야곱에게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야곱이요, 당신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야곱은 믿음은 내 자아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자아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믿음은 자아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마지막에 축복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으로 인생을 장식하고 삶을 결산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삭의 축복 사건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는 이삭이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보면 본래 이삭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에요. 장남 에서를 에서는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계시를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 같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어린 자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을 섬기리라.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차 장자의 사명 또 메시아의 계통을 이어갈 것을 이미 계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장남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어요. 치사한 이유 때문에 좋아했어요. 고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어요. 매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동기에서 그는 장남 에서를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죽음이 임박해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가진 아들을 축복할 때, 네, 차남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 야곱을 축복하게 한 것입니다. 자, 자기 본의가 처음부터 아니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 것을 이삭은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으로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육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야곱에 대한 본의 아닌 축복은 자신의 뜻을 넘어서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사람의 뜻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창세기 48장에 나오거든요. 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가 누구?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베풀 것을 기대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손이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그 오른편에 그를 앉혀놨어요. 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갑자기 손을 어긋나서 거꾸로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입니다. 네. 요셉이 너무 놀라서 아버지의 팔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안단 말이야.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다시 말하면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이제 자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결단,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축복이고 이런 축복을 아마도 아버지 이삭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임종시에 우리가 죽을 때 힘이 없었겠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예배만큼은 야곱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도 예배하였고 죽어가면서도 예배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사람의 응답,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높이는 것, 이런 응답으로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떠나갑니다. 자, 야곱에게 믿음이 뭐냐고요?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행위, 그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묻습니다. 요셉에게, 당신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현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믿음은 궁극적으로 아멘. 자, 요셉이요, 당신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 거라고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현이라고.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 이집트에 내려와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요셉에게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총리까지 지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비전이 이루어질 시온의 땅,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의 후손들이 자기가 성공했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 땅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요셉은 이 말씀으로 그의 후손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4대. 그가 죽으면 이제 4대가 되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네. 4대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경륜하신 해방의 때가 당도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실제 유언을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4절과 25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의 실행을 맹세까지 시켜 다짐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가 성공한 땅에서 총리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시온의 땅, 약속의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무엇보다 더 소망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저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주간 동안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수도 탈환 수복 작전이 전개됩니다. 한 주간의 전쟁이 벌어져. 그리고 드디어 9월 29일 10시경 맥아더 장군은 김포를 거쳐, 네, 한강을 거쳐 수도 도심 광화문 중앙청 지금 경복궁이 있는 그곳에 들어옵니다. 맥아더 장군이 돌아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수도 탈환 환수 의식을 진행합니다. 옆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며 맥아더 장군은 짤막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섭리의 은혜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다시 당신에게 양도해 드리며 오늘 우리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했어요. 네. 주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맥아더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현의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쓰시고 저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험난한 세월, 일제강점기, 6.25전쟁,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나라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방편으로,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부족하지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